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보고 있죠. 사도행전 12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2장. 12장 1절에서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4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해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아멘. 우리가 이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12장, 11장 마지막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이 바울과 그 다음에 바나바가 함께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있는,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제 기근이 들었을 때 흉년이 들어서 연보를 가지고 그들이 가게 되는 것까지 지난주에 같이 살펴봤던 내용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도 그렇고 본문 시작이 뭐예요? 그때 그러잖아요. 이 그때라는 단어가 11장에서도 계속 나와요. 11장 19절, 11장 27절. 그러니까 그때. 이거는 누가가 다분히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글을 쓰면서도.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단어 자체도 지금 베드로가 잡혔잖아요. 잡힐 때 쓰는 단어도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쓰는 단어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생이 베드로의 인생에 어떻게 녹아내려지고 그의 인생에서 예수님의 인생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있고, 이 사건 자체는 하나의 독립적인 사건이 아니라 때가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는 그런 개념보다 이 사건이 안디옥 교회가 서고 그들에게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를 듣는 것과 그들이 교회를 돕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연보하는 일과 그리고 지금 베드로에게 일어나는 일과 이 모든 일들이 그때라는 것들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건은 전부 다 한 개의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바로 전 사건이 뭐였어요? 아가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11장 마지막에 아가보가 예언해서 전 온 세계에 기근이 들 것이다, 흉년이 들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글라우디오 때 흉년이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죠. 그것 때문에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힘드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서 연보를 한걸 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줬다고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가지는 오해가 뭐냐면, 성도들이 가지는 오해가, 아가보라는 성도가 흉년이 들 것이라는 예언을 했어요. 아가보의 예언이 있었죠. 뭐라고? 흉년이 들 것이다. 그래서 흉년이 됐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흉년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잘 준비해서 이 어려움을 이겼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 말이 되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단 말이죠. 모든 사람이 어려워도, 지금 코로나로 다 힘들잖아요. 어려운 사람들 많죠? 코로나로도 힘든데,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지키셔서 하는 사업도 잘 되고, 어려움도 없고, 코로나가 모든 사람이 다 걸렸는데 나는 쏙 빠지고, 이래서 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란 말이죠. 지금 코로나로 아파하시는 분 중에 성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여러분들이 힘든데, 여러분들 직장도 뭐 회사도 여러 가지로 힘드신 부분도 있잖아요. 힘들잖아요. 안 없애주신단 말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다 이겨내고 복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냐면, 구약적인 복의 개념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구약의 복이 있죠. 어떤 복이에요? 부자는 복 받은 거예요. 부자. 그 다음에 장수하는 것, 복이에요. 자녀가 많은 것, 복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복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상적인 복이에요. 세상적인 복을 왜 구약에서는 이걸 복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이유는 세상적인 복과 세상보다 너희가 잘났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약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 하나님 나라의 복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세상적인 복을 사용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이 경험한 게 언제냐 하면 출애굽할 당시에 열 가지 재앙이 내렸잖아요. 애굽에 내릴 때 개구리 막 메뚜기 이런 거 나올 때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괜찮았어요. 흑암도 없었어요. 그렇단 말이죠. 이 그러므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이 복을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걸 똑같이 지금으로 갖고 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니까 우리는 힘든 순간에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계속 한단 말이죠. 구약에서 비슷한 예로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죠.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아합 왕 때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3년 반 동안 비 안 내리면 어떻게 해요? 흉년이 들었어요. 그런데 엘리야 본인은 어떻게 됐어요? 사르밧 가부한테 집에 가서 3년 반 동안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줬죠. 그래서 흉년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것이고 이건 화예요. 화. 대신에 성도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신약에 오면 좀 바뀌어요. 신약에서는. 특히 이 사도들의 삶을 보면 이 삶과 전혀 맞지가 않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해서 어딜 가든지 그냥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삶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복과 화의 개념 자체가 사실은 바뀐 거예요. 이제 그 둘의 개념이 없어져 버린 거죠. 이제 없어졌으니까 기복, 이건 완전히 버려버려야 된다. 우리가 이런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기복신앙이 나쁜 거예요? 기복신앙이 좋아요? 나빠요? 뭘 대답해도 틀릴까 봐 겁을 내시는데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아, 세모 아주 좋아요. 구약은 아주 철저히 기복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복을 받았기 때문에 잘 되는 거고 만약에 하나님께 잘못하면 화를 입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기복신앙이 바뀌었어요.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였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왔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본체가 와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어요. 어떻게? 온전히 순종하셨단 말이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기복신앙을 이루어버린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사역할 때 하나님 나라가 오니까 병자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는 거죠. 병자가 낫게 되는 거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약이 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었어요. 더 이상 복과 화를 나눌 수 있는 기준이 이제 복으로 복받은 것이고 화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끝났다는 거예요. 이게 완성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근데 그걸 잘못 알고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것, 이 복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왜? 세상적으로도 인정받고 싶으니까, 세상적인 복을 누리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건 엄밀하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스스로 그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서 복을 받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구약에서 그랬으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던 그 완성을 이루신 것을 심각하게 부인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란 말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해요. 하지만 복도 받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에 대해서는 나는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게 좋잖아요. 죄 지으면 벌 받고 하나님께 잘하면 복 받고. 여러분 그거 원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도 복 주고 얼마나 좋아요. 인과응보.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게 좋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만약에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면 우리는 여기서 더 이상 만날 수가 없죠. 왜? 우리는 맨날 벌만 받아야 되니까. 매만 받다가 죽었겠죠. 안 그렇다고 눈 동그랗게 뜨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이게 이걸 가리켜서 유대주의라 그래요.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습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여러분들은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회개할 때 머리에 죄를 뿌리면서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쇼잉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남한테 보이기 위해서. 아니에요. 진짜로 그런단 말이에요.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잘못한 것이 있으면 내가 복을 못 받기 때문에 진짜로 회개하는 거예요. 진짜로. 정말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내가 조금만 잘라도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회개하겠습니다. 자기 힘으로 가려고 한단 말이죠. 내가 이렇게 잘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두 가지 오해가 있죠. 잘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이 안 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삿대질 하는 거죠.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이러시면 아니되옵니다. 하나님을 원망해요. 내가 분명히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면, 복이 안 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던가, 아니면 내가 뭘 모르고 지은 죄가 있나? 더 많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안 들어주실래요? 하는 거죠. 내 열심으로 더 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거죠.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암만 발전한다는 개념 자체도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은 그냥 복이나 주고 잘못하면 벌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동전놈은 뭐 커피 머신에서 커피 떨어지고 자판기가 아니란 말이죠. 이거는 비인격적이에요. 기계식이 아니라는 거죠. 기계적인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유대주의적인 하나, 유대인들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그런데 이거와 똑같이 또 다른 잘못된 방향이죠. 아, 나는 이제 완전히 자유한 사람이다. 나는 이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으니까 나는 자유하다. 나는 뭘 해도 괜찮다. 나를 터치하지 마라.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살란다. 이것도 똑같이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란 말이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가 아니라 그 자유는 모든 것이 가하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할 수 있으나 모든 것을 하면서 뭘 하라는 거예요? 성도를 세우는 덕이 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게 뭐냐면, 이런 유대주의나 자유주의적인 무율법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신앙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뭐라고요? 종말론적 신앙. 무슨 적 그러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종말 그러면 이게 굉장히 어렵고 계시록은 머리가 찌끈찌끈하고 막 그런다고 생각하는데, 쉽게 생각하세요. 종말이라는 것이 뭐예요? 끝이잖아요. 끝. 끝은 언제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끝이란 말이에요. 그 재림하는 그때를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고 재림하는 그 모든 기간을 종말의 기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어요?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죠. 근데 진짜 종말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란 말이죠.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를 우리는 지금 땡겨가지고 와서 지금 이 순간에 사는 거예요. 자, 종말이라는 것은 마지막이죠. 이 마지막은 예수님께서 오신다, 다시 오신다는 것이니까 하늘과 땅이 만나는 거야. 하늘이 이루어지는 거야. 하늘의 것이 이루어졌으니까 마지막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다는 그런 개념이 되는 말이죠. 그걸 종말론적인 신앙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옛날에는 복 받으려면 뭐 잘 되고 부자가 되고 오래 살고 이런 것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보여줬지만 이제는 복이나 화나 이런 개념 자체가 완전히 없어졌단 말이죠. 있긴 하지만 그것으로서 내 신앙을 평가되고 내 신앙이 어느 정도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개념은 자꾸 아까 얘기해드린 대로 세상적인 복으로 내 신앙을 평가받고 싶어 하죠. 아니에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도 너희에게 이 신령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베드로 후서 1장 3절에서도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그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이미 받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성경은 이제 우리가 종말의 모든 것들을 지금 가지고 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신령한 복을 가진 자, 이 종말론적인 복을 우리가 가졌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그 하나님의 복이 우리 안에서 함께 계시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종말론적인 종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따라서 복이나 화로 우리를 평가받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를 수도 있고 배고플 때도 있었고 풍부할 때도 있고 궁핍할 때도 있었다.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의미가 뭐냐면 나 뭐 그걸로 나를 어떻게 하지 마라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 왜? 종말의 신앙이 종말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신령한 복을 내가 지금 하늘의 복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 나를 흔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만 그러느냐? 아니요. 모든 성도가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걸 이해해야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베드로가 갇혔다가 풀려나는 일을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전에 흉년이 들은 것이 저주냐 복이냐? 흉년 들은 게 복이에요 저주예요?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뭐예요? 흉년이 그 자체가 복이냐 저주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성도들이 연보를 하게 되잖아요. 그 연보하는 것. 그들이 뭘 알았다는 거예요. 구제해야 된다. 긍휼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 물론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 하늘의 것을 가지고 그 하늘의 것으로 내 삶에서 나타나게 하느냐. 이것을 배우는 기회가 된단 말이죠. 그럼 흉년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들에게, 성도에게는 하늘의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 가운데서 이루는 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종말을 내가 지금 끄집어와서 내 삶에서 지금 이루고 있는 것을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 우리가 조금 있으면 이제 추수 땡스기빙 그 주간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 있다라고 이제 광고를 하고 같이 마음을 생각하잖아요. 돕는 거, 아, 구제하는 거, 구제한 거. 이것만 남는 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뭘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신령한 복을 가진 자라는 것, 그것을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긍휼과 그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우리 삶에서 보여주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모으는 거예요. 저 혼자 계획하고 저 혼자 실행하고 저 혼자 합의고 여러분의 광고하고 이렇게 썼습니다. 알리면 그만이에요. 근데 그건 교회가 아니란 말이죠. 같이 생각을 모으고 같이 고민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손과 발이 움직여야 하고 그 사람을 설득해야 되는 아니 좋은 거 준대는데 그 사람을 설득해야 되는 열심이 또 필요하고요. 내 애간장이 끌어서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종말의 것, 신령한 것들을 우리가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그 일을 통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그 일을 하게 한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한 것처럼 자 베드로가 지금 이제 어떻게 돼요? 읽은 것처럼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그 전에 갇힌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그 전에 잡혀서 죽임 받은 사람이 있었죠. 누구죠? 야고보,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입니다. 자 그러면 야고보는 잡혀서 죽었어요. 그렇죠? 베드로는 어떻게 됐어요? 갇혔는데 감옥에서 나오게 됐어요. 왜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고 앞으로 할 일이 많으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를 살려주셨고, 야고보는 그냥 야고보니까 죽여버리셨다. 신앙이 약해서 죽였나요?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죠. 똑같은 원리, 위에 지금 이때까지 설명했던 원리로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해야 돼요. 성경에 잘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얘기를 하고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으로서 대우했다. 아, 그렇구나.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렇게 했구나. 나도 내 친구를 구하기 위하여 함께 진료표 사이다를 같이 마시면서 나이티를 가야겠구나.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 내 친구가 도둑질했는데 같이 그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같이 도둑질을 해야겠구나. 그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무엇을 했냐 안 했냐 이걸 가지고 자꾸만 나누려고 하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이건 좋은 것, 이건 나쁜 것 나눠놓고 자꾸 하려고 그러는 거죠. 한국에 있는, 한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제일 많은 물어보는 것 중에 제일 많은 부분이 뭐냐면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냐는 거예요. 제사 음식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먹어도 되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저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는 내가 고기를 다시는 입에도 안 되겠다. 안 먹겠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뭐예요? 먹지 말라는 거잖아요.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어려워지죠? 굉장히. 이게 되게 어려운 거란 말이죠.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A냐 B냐, A하면 성공한 거, B하면 실패한 것이 아니라 A나 B나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A나 B나를 통해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종말의 것들, 신령한 복을 내가 만들어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거죠. 물어보시는,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냐 안 되냐는 걸 물어보시는 사람의 의도는 먹지 말라는 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지 그것을 해서 나는 이렇게 신앙을 잘 지켰습니다라는 것을 자기의 신앙으로 갖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 마음을 왜 모르겠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해요?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됩니다. 아리송한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리송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할 수 있으나 뭘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 신령한 복을 만들어내느냐 안 되느냐. 대단히 복잡하고 고민되는 일의 연속일 수밖에 없단 말이죠. 하지만 그 일이 진행되면서 우리는 하늘의 복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세상이 폭풍으로 우리를 흔들지만 내가 평안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 하늘의 평안이 나에게 왔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 하늘의 평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야. 그 기쁨이 있어요. 결론만 딱 주면 너무너무 편한데 안 그러니까 힘든단 말이죠. 왜? 또 다른 거는 무엇을 하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그 주시는 긍휼과 자비를 나타낼 수만 있다면 좋은 거예요.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거죠. 주일 예배를 빠져도 됩니까? 빠져도 돼요? 안 돼요? 어렵죠? 너무너무 아프면 어떻게 하겠어요? 빠질 수 있죠. 하지만 안 빠지는 게 좋죠. 내가 나는 한 번도 안 빠졌으니까 나는 복을 받는다? 이게 아니라 나를 하여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가 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뭘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 뭐 목사님들 같이 만나서 얘기해보면 대부분 질문하는 게 그래요. 요즘에 성도들이 얼마나 모입니까? 한 명 한 명이 교세라는 아주 이상한 말들을 만들어내서 얘기하는데, 교인 수에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이 이 하늘의 기쁨을 얼마만큼 누리고 살아가느냐, 그것을 얘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목회자도 함께 그 하늘의 복으로 말미암아 서로 기뻐하고 그 하늘의 복이 우리를 위로하고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더 사모하고 갈고 있느냐,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걸 모르고 자꾸 뭐 사람 수가 많아지고 이것에 너무 치중하게 되는 것을 좀 안타까울 뿐입니다. 사실은 이 교회라는 곳은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이 더 대접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왜 그걸 괜히 나서서 욕먹을 짓을 하냐고. 욕먹는 게 교회예요. 그렇게 욕을 먹는 걸 감사하게 여기는 거란 말이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때문에 모두가 힘들어지는 것,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지 않고 모든 것이 다 잘 되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 직장이죠. 회사죠. 회사. 이익을 만들어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복을 누려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놓치지 마세요. 우리도, 우리 모두가, 아틀란타 남북교회 성도들 모두가 이 하늘의 복, 교회의 바른 모습을 나타낼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나타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서로를 섬겨주기, 서로를 이끌어가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야고보와 베드로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야고보를 쓰느냐 베드로를 쓰느냐 이게 하나님께 뭐 큰 중요하게 되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누굴 쓰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거예요. 그게 중요하죠. 그 일을 해나가는 과정을 보단 말이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풀릴 것을 기대했을까요? 자, 5절 한번 볼까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래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베드로가 나온 것이다. 우리도 열심히 기도하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걸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세요? 이거 아멘 나오는 타임인데 딱. 아멘을 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가 기도했으면 베드로가 왔을 때 보면 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뭐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베드로가 오니까 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기도를 하면서 믿음이 있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죠 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아 하나님께서 그가 믿음이 좋아서 풀어줬구나 그러지 않았어요. 여기서 베드로의 행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12장 6절입니다. 자,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천천히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베드로가 뭐예요? 베드로가 뭐하죠? 갇혀서? 자요. 이와 비슷한 상황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풍랑이 있는 그 갈릴리 바다에서 주무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주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주님은 지금 그 죽게 된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주무시고 계시는 거죠. 베드로는 바로 다음 날이면 잡혀가서 죽을 거예요. 이제 죽을 거 알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다음 날 죽을 거 알고 잡혀있는 상황이라면 어쩌겠어요? 이게 그냥 잔 게 아니에요. 7절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씻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7절에서 홀연히 주의 천사가 나타나매 옥 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자 광채가 비쳤어요. 옥 중에 빛이 비치면 그냥 얼핀 잠을 자고 있으면 깰 텐데 그러지 않고 옆구리를 찔러서 찔림을 당해야 깰 정도의 깊이 잠이 든 거예요. 푹 잤더라 하거든요. 이게 바로 다음날 잡혀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푹 주무실 수 있나요 여러분들은? 그게 돼요? 근데 이게 지금 베드로는 그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전에 분명히 야고보가 죽었다는 거 베드로도 알고 있어요. 자기도 곧 죽을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자요. 믿음이 좋아서요? 아니요. 베드로 예수님 죽기 전에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 아닙니까? 뭐 그 기간 지나고 나서 얼마나 지났겠어요? 그 마음속에 그런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그의 인생에서 지금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인생과 그의 인생이 하나가 되었다는, 예수님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풍랑에 있는 배 밑에서 주무셨던 그 예수님의 인생을 베드로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도 그 삶이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제 죽음이나 사는 것이나 그의 인생을 어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갈까? A를 선택할까? 저쪽으로 갈까? B를 선택할까? 뭘 선택해야지 복이 되느냐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복이 된다라는 것을, 내 인생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갈 거라는 것을 그는 안 거라는 거죠. 베드로에겐 지금 이 그 내용이 자기의 가장 큰 평안,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죽음 앞에서도 편안히 잘 수 있는 그 평안을 없앨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모든 것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베드로는 자기의 그 삶으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 왜 그 죽을지도 모르는 바로 그 상황을 자기가 어떻게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를 알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주일날 설교를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이게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이때까지 경험해왔던 세상의 개념들과 반대되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것뿐이에요. 죽는 거 나쁜 거, 사는 거 좋은 거,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쉬운데 그게 아니라 죽든지 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죠.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신령한 복을 낼 수 있구나라는 것을 얘기하니까 내 하는 거구나. 성경이 또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삶에서 선을 이루어내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뭘 선택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큰 은혜로 여러분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아서 목회를 하고 있고, 내가 만약에 목회를 그만두고 다른 곳에 가서 돈을 벌면 하나님께서 길을 막고 저지를 시켜서 쫄쫄 가난하게 만들 것이다. 아니에요. 그러지 않고 목회를 하려고 하다가 그만두고 나는 장로가 돼서 섬기겠다라고 해서 가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또 그래 잘 살고 잘 섬기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뭘 하든지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 문제 해결, 내 인생에서 내 문제 해결하는 것에만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걸 통해서 뭘 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종말론적인 삶을, 종말론적인 신앙을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말론이, 마지막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뭐가 돼요? 하늘에 있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렇죠?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있는 그 삶을 그때 가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누리게 된단 말이죠. 이걸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도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 인생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고 막막하고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폭풍이 몰아치는 것 같은 속에서 나는 평안합니다. 내 인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한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내 삶 가운데에서 보이기를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잠언 30장에 아굴의 기도가 나오죠. 아굴이 기도할 때 두 가지를 기도해요. 내가 가난해서 혹 도둑질하고 하나님을 욕보일까봐, 혹 배불러서 하나님이 없다 부인할까봐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가난하든 부자가 되었건 그 모든 것을 속에서 성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배불러서 부인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배불러서 감사하고 배고파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모든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 자비와 온유와 그 사랑과 기쁨과 인내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야 하지 않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서 이루신 일을 알아가셔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더 풍성히 알아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큰 복을 허락하셨어요. 그 기쁨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우리 사무엘하 7장을 한번 찾아보죠. 사무엘하 7장 구약성경 474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우리 같이 볼게요. 자, 18절부터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면서 읽을게요. 이게 뭐냐면 17절까지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체결하세요. 그 언약을 체결한 다음에 다윗의 그 반응이에요. 그 반응은 이제 기도로서 나오게 되는 건데 18절에서 다윗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 언약 다윗에게 있어서 이 종말론적인 관념을 가지고 지금 한번 바라보세요. 물론 구약에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의 인생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하시고 내가 너의 궤를 영원히 떠나가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가지고 종말론적으로 얘기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누굽니까? 우리 집이 무엇이기에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십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성 프란시스코라고? 아, 그 뭐 성 붙었다고 대단하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가 다 성도니까 우리 이름 앞에도 다 성자 붙어 있어요. 프란시스코가 밤을 새워서 기도했던 제목이 두 가지가 있어요. 주님, 나는 누구입니까? 주님, 아버지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두 가지 말, 두 단어를 가지고 밤새 기도한 거죠. 우리는 이거 갖고 10초면 끝이죠. 밤새 기도하는 거예요. 밤새. 우리 인생에서도 이런 날이 있기를 바라는데요. 자, 19절 봅시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인생에 관섭하시고 하나님의 큰 일을 알게 하셨는가, 그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무엇인가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일 속에서 내 삶에서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삶으로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흔들릴 때도 있고 좀 아리까리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가시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간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라는 것을 항상 알게 되는 거죠. 22절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뜻을 알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십니다. 저는 이게 개혁주의의 가장 중요한 모토라고 생각합니다. 다윗도 개혁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만이 아니라.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보세요.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모든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길을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주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내가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이루었사오니 나는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을 내가 구하는 거예요. 아니,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셨어요. 이루고 계셨다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우리의 모든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걸 기도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의 모든 인생이 기도하는 인생이에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라 모든 삶이 기도란 말이죠. 여러분의 모든 삶이 뭐라고요? 기도예요. 그 기도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란 말이죠. 28절 봅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서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렇게 기도가 끝납니다. 그래서 다윗의 집이 영원한가요? 솔로몬 때 잠깐 꽃을 폈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나라 두동강이 나고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멸망되고 남 유다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가고 완전히 끝이 나버렸죠. 끝났나요?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게 어디예요?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진짜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그러면 참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루어질 참 이스라엘, 저와 여러분 성도 교회잖아요. 교회에게 이루어졌단 말이지. 이 교회가 그래서 없어지나요? 이 약속은 다윗이 지금 얘기하는 주의 종의 집이 영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이제 우리가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참 이스라엘이고 이 참 이스라엘은 결코 쓰러지지 않고 영원히 견고히 설 것이다. 여러분 넘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되어질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에서 사라지지 않고 영원토록 갈 것이에요. 영원토록. 뭘 할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그러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그 종말의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 모든 삶에서 나타날 것인가를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성도를 세울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거죠. 그 인생이기 때문에 주일날 설교 시간에 마지막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로마서 8장 어떻게 됐다고요? 천사도 사탄도 어떠한 것도 능력도 기쁨도 무엇으로도 그 사랑은 끊을 수 있다 없다. 끊을 수 없느니라. 뭘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좀 해서 만족하고 그렇지 못하면 죄책감에 살고 이러실 필요 없단 말이죠. 잘 못한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하지만 잘한 것 때문에 그 잘한 일 때문이 아니라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우리의 평생 동안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기 있는 베드로의 인생에서도 그 이후에 이제 13장부터 나오는 바울의 인생에서도 성도의 인생에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 종말의 것들을 만들어내는 인생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사 이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로 삼아주시고 그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같은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과 같은 신이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다윗은 그것을 보며 기뻐했고 정말로 주님께 감사하며 자기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이시기에 주님,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그 신령한 모든 것들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주님과 같이 온유와 양선과 사랑과 자비와 기쁨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